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인생 길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도 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올해만큼 이별을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곁을 떠난 사람이 제 가족이든 아니면 가까운 친지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 사망이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인 사망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소망을 농부가 뿌리는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죽지 않으면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신비인 새싹이 움트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도 죽지 않으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신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덴 농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지은 후 죽기가 무서워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은 후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시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나머지 구약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그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 강을 이루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달마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영원히 멸망시키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그 종노릇하는 데서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성령을 부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같은 내용을 다시 써 보내려 합니다. 이 일이 내게는 조금도 힘들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개와 같습니다. 이방인 여러분도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나도 육적인 것을 의지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자랑하려 든다면 내게는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여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나도 모두 순수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모세와 율법을 두고 말한다면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흠잡힐 데가 없었습니다. 한때 내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던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아는 것이 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쁘게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를 당신께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을 나누어 겪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힘써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이 아직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곧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상을 받기 위해 목표를 향해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밝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전에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짓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 일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해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신명기 제1장.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람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 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롯과 예드레이에 사는 바산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꿔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천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pilgrim through this barren land. I am weak, but thou art mighty, hold me with thy powerful hand. Bread of heaven, feed me till I want no more. Bread of heaven, feed me till I want no more. When I tread the verge of Jordan, bid my anxious fears subside. Bear me through the swelling current, land me safe on Canaan's side. Songs of praises I will ever give to thee. Songs of praises I will ever give to thee.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가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분열된 왕국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이 두 선자의 이야기는 베델과 같이 도덕이 해이해지고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이 오늘의 역사 속에서 진리를 바로 지키며 살고자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읽으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자를 하나님의 선자가 꾀어서 실족시켜서 죽게까지 만드시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두 사람 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예를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가라고 허락하시고도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셨는가? 그러나 발람을 통한 교훈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받은 선자를 봅니다. 그의 처음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10절이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 선자는 대단한 역할을 했음에도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나타납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신앙의 담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도 아닌 이국의 다른 나라의 왕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수행했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후의 모습을 봅니다. 성취감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긴박한 명령을 안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14절인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불변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 주신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이 선자에게 받은 경계의 교훈을 우리는 발람에게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처음에 분명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민수기 22장 1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리니 라는 말에 22장 15절 17절이죠. 처음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20절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앞에서나 늙은 선지 앞에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17절에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배대려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9절 10절에 하나님께 예외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상징이 될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신의 종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굶겨서 기진하게 하시려고 굶기시거나 목마르게 하실 뿐이 아닙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만큼 재촉하셨고 신속히 자신의 본연의 자리에 돌아올 것을 명령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명령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명령을 주셔서 곤란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므로 처음 받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든지 거기에 빠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예가 허다하고 이러한 경계는 성경의 여러 군데서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육신이 아닐 추구하다 보면 실족합니다. 이 모든 욕은 육신적인 욕이었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경성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씀을 죽을 힘을 다하여이기도 하지만 역시 생명이 다하기까지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을 향해 경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백하면서 경계합니다. 참으로 이 선자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버림을 당하는 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족한 선자를 하나님께서는 유혹했던 선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0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발람을 두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성의 도성 늙은 선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의 신앙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자가 살더니 11절 첫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남을 실족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신앙의 지조 가진 사람들은 다 남쪽 유다로 내려오고 북쪽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13절, 14절 상반절이고 16절에 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한데도 이 선자는 죄악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륜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보다 귀중한 역할을 하는 일꾼을 시샘하는 이 늙은 선자를 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조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귀중한 일을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시샘한 겁니다.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사람을 존경하고 격려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은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성해야만 합니다.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죽이고 울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외적인 욕이나 핍박에는 강하지만은 내적인 욕에 약한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왕의 위엄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절에서 4절이죠. 왕의 회유에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7절이죠. 그러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는 한마디 말에 맥없이 넘어가고 맙니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모범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순종을 오직 순종으로 극복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음이나 변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함을 봅니다. 영적인 일보다 육신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7절에 했고, 연이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13장 14절에 경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여 쓰시는 종이라도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않으면 징벌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직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설마 나를 이라고 자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곧 천상의 보증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바로 감당치 못하면 그것이 더 큰 책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얼마 전 일입니다. 어느 어머니로부터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알만한 사이비 종교단체의 피해를 본 그분 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딸은 그곳이 사이비 종교단체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그 딸은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에만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억이 넘는 금액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딸을 부모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걱정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 때는 따님을 찾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딸의 모습은 너무나 황폐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울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 사이비 종교단체의 꼬임에 빠져 모든 돈을 잃고 심신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의 회복을 위해 우선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녀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옛날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는 에스겔서 34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인류 역사가 늘 그렇듯이 당시에도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짓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 자기들만 위하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지만 양 떼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에스겔 3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사정이 이러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그 양떼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분입니다. 사탄은 사나운 이리 같이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를 해쳤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를 다시 찾아 속량하는 데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길,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길, 예수 찬양하기 원해,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